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에 다시 요한복음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함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칫 종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정말 생명이고 또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또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수도 없이 빠졌습니다. 종교의 함정이 뭐냐? 내가 절대로 옳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철저히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과 율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교리적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거기에 맞게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행동해주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그 사람은 옳은 사람, 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 기준에 틀리게 행동하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도 교파 간에 그렇게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세상 일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라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구분이 되는가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어떻게 세상 일이 옳고 그름 여부로 단순히 평가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자식이 옆에 있습니다. 이를 차마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부모가 이웃의 곳간을 몰래 들어가 쌀 한 줌을 훔쳐다가 죽을 수어서 숨이 넘어가는 아이의 입에 떠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행동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 부모가 도둑질에서 범법행위를 했다고 누가 감히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어겼을지 모르지만 법보다 더 큰 천륜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 부모에게 죄가 있다면 자식을 사랑한 죄예요. 이것을 어떻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두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안중근 의사 아들 얘기했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언론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볼 때는 자신들이 강제로 만든 이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으니 테러리스트죠. 하지만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이 볼 때 안중근 의사는 민족의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한 사람의 행동을 누구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런데 종교는 가끔 너무나 단호하고 태연하게 이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옳고 그름의 세계관, 도덕과 율법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나 봐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있을 터인데 묘하게도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자만 홀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여자를 세웠어요. 제대로 옷도 갖추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이 방금 했던 죄악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천둥이 치는 가운데 강제로 사람들 속에 내어던져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여자의 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이런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여자도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진 이름이 있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인격과 지각과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non-human being,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를 군중 속 한복판에 내던진 자들이 이 여자의 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끼로 활용하여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걸 왜 굳이 예수께 묻습니까? 모세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용히 돌로 칠 일이지 왜 예수께 묻습니까? 6절 말씀하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들의 의도는 명료해요.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 말을 하면 이들은 예수가 평소에는 사랑 사랑 말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자이다, 그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녀를 살려주라고 하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자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여자를 비참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가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인간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멘탈은 명료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믿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만 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고 이제 예수도 같은 부류의 인간이다. 우리 사회의 율법 질서를 깨뜨려서 혼란스럽게 만들 사람이니 이 사람 또한 그런 대접을 받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사회가 오늘날로 치면 나치즘이나 스탈리니즘이나 북쪽의 사회주의 같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가치나 인권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무서운 사회이지요. 유대사회는 잘못된 종교가 만들어낸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질문을 받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성경에는 뭘 쓰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너희는 정말 깨끗하냐? 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주님이 허리를 펴고 이들에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허를 찌르는 의외의 대답이에요. 저 여인을 용서하라도 아니고 돌로 치라도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100%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한 사람 정도는 여기서 돌을 드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자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슬퍼렇게 이 죄 지은 여자를 몰아세우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먼저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이 여자처럼 들키지 않았을 뿐 다양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크고 작은 행동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경건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도 은혜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완악한 심령이었는데 꼬인 관계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은혜로 자기 스스로 들어간 고난의 구렁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릅니다. 왜냐? 자신들은 온전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신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실상을 직면하여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가리고 용서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꽤 그럴싸하고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악하고 훨씬 약하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희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뒤에 말씀해요. 왜 이토록 은혜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은혜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15절 계속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은혜를 모르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요즘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마음에 지금 쓴뿌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잊고 있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솟았어요. 이들이 가진 쓴뿌리가 뭐냐? 인간인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긍휼하심과 자비를 받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안에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죄 지은 이 여자에게 털끝만한 긍휼도 자비도 베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모르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면 돌로 치라 하니 그 말에 스스로를 성찰해 보니 속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안 들켰을 뿐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들은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인데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인정할 뿐 이 가슴과 영혼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용서받으면서 살아왔는데도 자신은 용서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들이 인간을 야멸차게 대접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구원한다든지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멘탈이 가득한 공동체는 생명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곳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예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호칭이 다르잖아요. 이 죄인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야, 이게 아니에요. 여자여, 죄 지은 이 여자를 그야말로 인간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걷어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의 눈빛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빛,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면서 자신들과 조금만 달라도 지시와 의구심과 분노의 눈빛으로 봤던 그 눈빛, 그것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눈빛, 긍휼과 자비의 눈빛,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알기에 거기서 뿜어내는 이해와 동정의 눈빛, 그 주님이 그 눈빛으로 이들에게 말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고 너를 용서한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성자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자백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먼저 용서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과 참회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용서가 따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여자가 자백하지도 않고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죄를 먼저 선포하세요. 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이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에요. 3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식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죄할 정도의 그런 정신도 없이 휘둘리고 얼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겪었습니다. 이미 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여자의 이런 상태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인간을 진정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제 사죄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기계적이고 법률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품어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죄 지은 여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안에 있는 죄의 힘 때문에 자기도 쩔쩔매고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일 앞에 말씀만 하고 끝났다면 이건 그냥 용서예요. 벌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고 면제 받았다. 아, 죄 지었는데 용서 받았으니 이제 안심이다. 심판 안 받아도 되겠네 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법률적 용서예요. 그런데 주님이 방점을 찍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 먼저 베푸시고 그 뒤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 안에 있는 죄성을 사랑으로 먼저 포박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여자 그 뒤에 다시 가늠하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 안 지었을 것이다.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가늠죄 같은 큰 죄는 아니더라도 못된 짓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안 짓고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했을까요? 후자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근거는 그날, 그때 뭔가가 이 여자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 안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죄의 힘으로부터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날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폭받쳐 올 정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어마땅한 자기를 예수님 만나서 기적적으로 그분이 날 살려주셨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이 은혜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은혜는 죄의 힘을 걷어냅니다. 가슴이 허전해서 다른 남자 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여자.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의 껍데기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든 죄의 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충만하면 달려가던 그 걸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허전한 가슴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허전한 가슴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졌어요. 이제는 그 허전한 채우려고 다른 남자한테 달려갈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형질이 뭐라 그랬죠? 은혜의 형질이 사랑이라 그랬죠. 은혜가 왜 그리 아름답고 강력하냐?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 영혼으로 경험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허전하던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꽉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휘둘리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요. 사람이 왜 죄를 짓냐? 왜 못된 짓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하냐? 그 마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생존하지 못할 것 같다 두려우니까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욕망에 휘둘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치 않게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요. 그리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자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자는 비슷한 유혹에 다음에도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날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죄를 이길 내적 힘을 이제는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밖으로 손가락을 포인트하지만 사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 얘기로 향한 사람들, 그들은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잠시 질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여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절대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하심이 이 여자를 구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가 이 여자에게 결국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자를 죄에서 노인받게 해서 생명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뒤에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날 이 여자 그 어둠에서 걸어나와 생명의 빛을 얻었지요? 이제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제한 짓는 사람 아니고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스스로 죄를 멀리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겠지요? 이게 생명을 얻은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뼈도 추리지 못할 인생들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을까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건 혹시 교리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 낮출 뿐 내 영혼의 고개는 사실 뻣뻣이 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정규적으로 기도생활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헌생활도 착실히 한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이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는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바로 내 생명값이니까. 근데 1천 데나론을 빚졌는데 탕감받았으면서 내 형제가 나한테 단 한 데나론 빚진 것도 나는 갚아주고 싶은 마음 없고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1천 데나론 빚졌는데 탕감받았으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말씀 마칩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왔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양떼 가운데서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빛이 충분할 때입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의 낯빛을 볼 수 있는 때이다. 그때가 새날이 온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 밤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의 낯빛을 발견하는 새날 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본문 묵상했습니다. 이 깊이 속에서 우리 영혼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멘탈에 내 자신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내가 기준 교리와 도덕과 율법의 잣대로 재고 판단하며 평가하며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죄받은 그 여인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한 인간을 구원하며 살리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인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형제자매를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그 얼굴 속에 형제자매의 낯빛을 발견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